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나설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행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 미국을 도울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할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이는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일 미 남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 노력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제 변명을 그만두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은 확실하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러시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자신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그만두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입장과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공식 발언들 사이에 모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미국은 어떤 나라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매우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제 중거리 요격미사일인 데이비즈 슬링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데이비즈 슬링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용 미사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물맷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요격미사일은 40에서 300km 고도에서 로켓을 요격하도록 고안되어 있어 주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데이비즈 슬링의 실전 배치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데이비즈 슬링의 첨단 기술이 이스라엘 방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집트 군부가 지난 2013년 민주선거로 당선된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뒤 이집트에 대한 지원을 동결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엘시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지 않은 채 무르시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군부의 강경 단속을 비난했었습니다. 엘시시 대통령은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신임 대통령의 보수주의 성향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총리가 당선됐습니다. 부치치 당선인은 어제 실시된 세르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55%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세르비아에서는 1차 대통령 선거에서 50% 이상 득표하면 승리가 확정됩니다. 부치치 후보의 최대 경쟁자였던 사사 얀코비치 후보는 16%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부치치 당선인은 지난 2008년 이후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에서 폭우에 따른 홍수와 토사 붕괴로 25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31일 밤 콜롬비아 남서부 푸투마요주 모코아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와 빗물이 가옥을 덮친 데 따른 것입니다. 재난관리들은 사상자 외에 5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으며 집을 잃은 10명의 어린이들에게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3월의 광란, 온 미국을 열광하게 만드는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농구대회가 드디어 결승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인기가 높은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모교이기도 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오리건 대학을 물리치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결승에 올랐는데요. 자, 이로써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을 물리친 곤자가 대학과 함께 미국 시각으로 3일 저녁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고 뜨거운 열기의 미국 대학 농구대회는 감독들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도 화제가 되는데요. 미국 프로농구 못지않게 인기가 많다 보니 이 프로농구 감독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대학농구 지도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루이빌 대학의 릭 피티노 감독은 무려 약 780만 달러 가까이를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결승에 오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로이 윌리엄스 감독이 200만 달러, 곤자가 대학의 마크 퓨 감독이 160만 달러를 받아서 2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감독들이 높은 연봉의 이 성적에 따른 상여금과 특전을 두둑하게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겠죠.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는 미국 대학농구대회, 이제 그 대망의 결승전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2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조금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4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5도에서 21도, 신의주 4도에서 16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에서 19도, 함흥 5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3에서 1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저스틴 비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ve Yourself 함께 감상해 보시죠.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d my friends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 them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And tried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t to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일본으로 귀국한 채 자리를 비웠던 한국 주재 일본 대사가 내일 85일 만에 서울로 돌아갑니다. 이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두 나라 간 갈등 와중에 다음 달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관계 개선의 신호인지 주목되는데요. 한일 관계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자유무역구 7곳을 신규 지정했고요. 이어서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2014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한 일본 대사가 85일 만에 귀임한다는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오늘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내일자로 귀임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이 대사와 총영사가 일본으로 돌아간 지 8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석 달 가까이 일본 대사가 한국을 떠나 있었는데요. 왜 그랬던 겁니까?
서울의 옛 주한일본대사관 터와 부산 주재 총영사관 후문 옆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안부 소녀상은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물인데요. 이 어린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의 동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이 10억엔 906만 달러 정도를 출연하기로 한 한일 양국 정부 간 합의로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세운 동상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찌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항의해서 이 대사 일행을 불려들였던 겁니다.
예, 그 이 위안부 소녀상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재판이 열릴 정도로 갈등을 빚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밖에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지에 이 위안부 소녀상 7개가 건립돼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서 이듬해 일본 극우단체들이 철거 소송을 냈습니다. 이 한일 간의 현안을 놓고 미국의 지방정부가 외교권을 침해하는 월권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네. 자, 이 재판의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1, 2심에서 잇따라 일본 측이 패하면서 일본 정부도 이 철거 요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주 월요일 원고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일본 측의 요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이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에 몇 년 동안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이 같은 잔악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라고 이 위안부 소녀상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 위안부 소녀상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일본 측이 계속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일본의 구구단체들은 미국 법원에 낸 관련 소장에서 글렌데일 씨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이 미국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차 대전 당시 이른바 종군 위안부를 일본 정부의 주도로 모집한 적이 없고 민간 업체들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이제 일본 대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일본 쪽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일본 외교공관 주변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요. 이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주한 일본 대사 일행의 귀임 조치 배경에 대해서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에 따라서 다음 달 9일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 대선 관련 정보 수집과 차기 정권 탄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정권 교체이기 기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다른 이유도 혹시 있을까요?
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급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이 주한대사의 귀임 배경으로 꼽았는데요.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 교환을 한국 측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대사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가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등 이 강대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한국 주재 대사를 귀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주장을 굽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국의 현 정권을 상대로 외교적으로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위안부 소녀상 문제 그리고 위안부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자유무역구 7곳을 새로 지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국무원이 어제 랴오닝성, 저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의 자유무역 시업구 7곳을 신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담은 중국 자유무역 시험구 총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상하이와 텐진, 광둥, 푸젠성 등 4곳을 포함해서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모두 11곳으로 늘어납니다.
네. 자, 이 자유무역구를 크게 좀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최근 눈에 띄게 둔화세를 보이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26년 만에 최저치인 6.7%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올해 성장 목표는 이보다 더 낮은 6.5%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이 같은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할 두 가지 해법을 설정했는데요.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다국가 경제협력 구상인 일대일로를 활성화해서 대외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안, 다른 하나는 해안 지역에 비해 낙후된 중국 대륙 내륙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겁니다. 이번 자유무역구 신규 지정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줄 것으로 중국 정부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유무역구를 새로 만드는 것과 그 두 가지 목표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위치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자유무역구가 새로 생기는 위치를 보시면요, 이 쓰촨성과 산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그리고 충칭시 등이 주로 내륙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자유무역구 4곳은 모두 상하이와 텐진, 광둥, 푸젠성 등 해안 지역이라서 이 오래전부터 상업이 발달하고 교역이 활발해서 경제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인데요. 이 해안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내륙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정책 수립 과정의 숙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무원이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동안 신규 자유무역구 지정 연구에 돌입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새 자유무역구를 만들기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의 대외 경제 사업인 일대일로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일대일로는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무역로인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경제협력체제인데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나라들을 돌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중인데요. 이 중국의 내륙 지역을 대거 자유무역구로 지정함으로써 중국 북서쪽 국경에 접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일대일로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계획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자유무역 시험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예, 중국 정부는 우선 이 지역 전체에서 외환 거래를 간소화해서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를 편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동안 금융과 무역 관련 규제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서 이 자유무역구들에 통용되는 국제 수준의 단일 무역 기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군요.
네, 압델 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오늘부터 닷새 동안 미국에 머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이 두 정상은 중동 지역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IL을 포함한 테러단체 대응에 대한 협력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공동보조에 합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LCC 대통령이 미국에 오는 게 취임 후에 처음이라고요?
맞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번에 미국을 찾는 겁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을 다녀간 적은 있는데요. 미국 정상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LCC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당시 국방장관 신분으로 군부를 이끌면서 이집트 역사상 첫 민주선거로 당선됐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축출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LCC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지난 2009년 이래 이집트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예, 자, 지난 2009년부터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인데 이동안 이집트 정상이 미국에 오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이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 중동 지역 안보를 위해서 이집트와의 연대를 강조하면서도 인권의 향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11년 이집트의 봄 반란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권좌에 있을 당시 이 민주주의 개혁을 이행할 것을 압박했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800명이 넘는 시위대가 보안군 병력에 살해된 뒤에 일시적으로 무기 인도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미국 새 정부 들어서 이집트에 대한 접근법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예, 워싱턴 포스트와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인권 문제보다는 이집트와 안보 협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집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은 보다 신중하고 비공개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쪽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오늘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체 회의에서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주요 보좌관들의 재산을 공개했는데요.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보좌관들에 비해서 훨씬 재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무역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래 이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그 지난해 2월에 이 앤토니 스켈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에 8명 체제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자, 이제 곧 남은 한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죠.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오늘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현재 법사위 위원 구성이 11대 9로 이 공화당 의원이 더 많기 때문에 법사위는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 콜로라도주 연방 항소 법원의 닐 고서치 판사를 스켈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네. 자, 이 그 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준안이 이제 상원 전체 회의로 올라가 는데요. 이 전체 회의에서는 조금 진통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원에는 필리버스터, 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장시간 발언하는 식으로 표결을 막는 건데요. 대법관 인준안의 경우 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최종 표결을 실시하려면 전체 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이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60표, 60표가 필요한 건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 비율이 52석 대 48석으로 이 표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최소한 8명은 이 고서치 지명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이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최소한 36명에 달하는데요. 만약에 이 민주당 의원 41명이 반대를 한다면 이 인준안을 최종 표결에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왜 이 고서치 판사를 반대하는 겁니까?
네, 고서치 판사가 보수적이라는 점, 또 당파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 주 이유인데요.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Judge Gorsuch needed to convince me he would not join the posse of Republican appointees. That has relentlessly stretched the law to benefit.
네,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과거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이 이 공화당과 기업편에 서서 법을 확대 해석해 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고서치 판사가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계속 확실한 대답을 피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건 메리 갈랜드 판사일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예, 이 갈랜드 판사라고 하면 지난해 바락 오바마 그 당시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했던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는 점을 들면서 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밝힐 거부했었죠. 이 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갈랜드 판사는 청문회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이 일에 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런 그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다면 공화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고서치 판사는 이 대법관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어제 이 폭스뉴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This Week와 인터뷰에서 미국 역사상 대법관 지명자가 이 필리버스터 때문에 인준이 가로막힌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Unanimously well qualifi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99% of the time in the majority.
네, 또 고서치 판사는 미국 변호사협회 ABA가 만장일치로 자격을 인정한 법률가라는 건데요. 그동안 고서치 판사가 내린 결정이 대법원에서 바뀐 일이 단 한 번밖에 없었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이 송무 담당 차관 역시 고서치 판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 맥코넬 대표는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고서치 판사가 결국에는 인준받을 것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준받을지는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이 상원 의원 6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인준안을 최종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만약에 이제 60명을 모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공화당은 필요하다면 핵 선택까지 도입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족수의 5분의 3, 그러니까 60표 이상인 이 토론 종결 기준을 과반수로 낮추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공화당 의원이 52명이니까 인준안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예. 전에도 이렇게 규정을 바꾼 일이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2013년에 이런 이런 식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대법관 인준안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명자에 대한 종결 투표 기준을 과반수로 낮춘 겁니다. 민주당이 고서치 지명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한다면 이 공화당이 연방 대법관 인준안에 대한 기준마저 이제 바꾸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이 양날의 검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는 이 대법관 인준안을 소수당이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백악관이나 행정부 관리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산 내역을 보고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데요. 백악관 보좌관들의 재산이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주말에 일부 보좌관들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재벌 출신인데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이 엉망장자 기업인 출신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 역시 이 백악관 보좌관으로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공개된 재산 내역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재산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인 이방카 트럼프 씨와 제러드 쿠슈너 씨의 재산입니다. 두 사람은 부동산과 사업 분야 투자로 7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위 쿠슈너 씨는 현재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지난 1월 이후에 최소한 260개 기업과 단체에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이방카 씨가 남편 쿠슈너 씨에 이어서 공식적으로 이 백악관 참모진에 합류했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대통령 보좌관이란 공식 직함을 달았는데요. 따라서 이 앞으로 좀 더 자세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방카 씨는 자신의 패션 관련 사업에서 이 손을 뗀 바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보면 이 워싱턴 DC에 있는 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의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백악관 참모로서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론이 지적했습니다.
예, 다른 보좌관들의 재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의 경우 지난해 최소한 14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고요. 또 자산이 10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게리 콘 백악관 경제 자문은 또 최소한 2억 5천만 달러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보좌관 가운데 4명 중 1명이 매우 복잡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들이 매우 재산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내각과 고위 보좌관들의 재산이 약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무역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이 다른 나라와 불리하게 무역협정을 맺었다면서 주요 무역협정을 파기하고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되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에 두 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무역 남용 실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의 골자였습니다.
네.
골자였습니다.
예, 예. 자, 이 두 건의 행정명령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행정명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초래하는 무역협정과 교역을 파악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이 90일간 국가별 그리고 상품별로 무역 적자를 가져오는 원인을 파악해서 백악관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윌버 루스 상무장관은 이 보고서가 앞으로 백악관의 무역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더 이상 무역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역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루스 장관은 이런 시도는 미국 정부가 즉흥적으로 무역 정책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조처라고 설명했는데요. 매우 신중하고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들을 분석한 뒤에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로스 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다른 나라의 속임수 때문인지, 일부 무역 조항이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또 다른 행정 명령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계 관세라는 것은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기본 관세 외에도 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걸 말하는데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교역국들이 무역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 않아서 결국 미국이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 행정명령으로 더 효과적인 무역 관계가 성립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그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에 대한 좀 경고성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언론의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하지만 이 나바로 위원장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무역 구조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중국 지도자와의 만남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막대한 무역 적자와 일자리 손실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참고로 지난해 미국의 이 중국 대상 무역 적자 폭은 3,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불립니다. 피부색도, 문화도, 언어도 다른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이민자들이 미국에 오기까지 사연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좀 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전쟁,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서 탈출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 바로 난민들인데요.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김현숙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봄 개편에 맞아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가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내전이 한창인 시리아에서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루크만 아흐마드 씨입니다.
Good morning to everybody. It is such a pleasure to see this room so full.
워싱턴 DC의 한 행사장, 사회자가 서 있는 무대 옆에 커다란 캔버스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종이 앞에 한 남성이 서 있는데요. 사회자는 이 남성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그림을 그릴 것이고 행사가 끝나면 그림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죠.
So when we started the event earlier on today, showed us a blank canvas, right?
두 시간여의 시간이 흐르고 이 남성이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공개하자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와우.
노란색 옷을 입은 여성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고 하늘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그 아래로는 워싱턴 DC 건물들이 아름답게 그려진 그림을 화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is one is related with that. It's about freedom.
자신은 이렇게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고향인 시리아에선 매일 총성이 끊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언젠가 시리아에도 자유의 날이 찾아올 것이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붓과 물감으로 자유를 그려낸 남성,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크만 아흐마드 씨였습니다. 루크만 씨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마이크 앞에서도 자유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크루드어 방송에서 일하는 방송인이기도 했는데요. 루크만 씨를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크루드어 방송이 여기 있네요. 낯선 복도를 따라 들어선 크루드어 방송 사무실. 유난히도 많은 그림이 붙어있는 책상을 보자마자 루크만 씨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Hello, how are you, sir? Good, good. Can I see
따뜻한
you?
미소로 맞아주는 루크만 씨. 예술가로서 강한 인상을 풍길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루크만 씨는 자신이 매주 방송을 진행하는 녹음실로 안내했는데요. 중동 지역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청취자들에게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루크만 씨. 이날만큼은 북한의 청취자들을 위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루크만 씨는 어떤 사연으로 이곳 미국에 오게 됐을까요?
This is Lukman Ahmed. I came here 2010. And Syrian regim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크만 아흐마드입니다. 전 2010년에 미국에 왔고요. 지금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떠날 당시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국민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쿠르드족이거든요. 쿠르드족은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네 나라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민족인데요. 시리아에 귀속해 살면서도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쿠르드인들을 시리아 정권은 좋게 보지 않았고요. 무척 탄압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있을 때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는 루크만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며 가끔 전시회도 열었다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림 때문에 루크만 씨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The behavior of the regime was so badly. Any person who just say something against the regime.
당시 시리아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적대적인 그 어떤 활동도 제지했죠. 그런데 그들이 제 그림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당시 화가들은 정부가 지시하는 그림이나 풍경화 정도만 그릴 수 있었는데 전 초상화를 그렸거든요. 하지만 제 그림에 담긴 자유에 대한 메시지가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결국 전시회가 끝나고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차로 10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끌려가서 조사받게 됐어요. 가까스로 풀려나오긴 했지만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넌 이제 정부 감시망 안에 들어갔어. 넌 시리아를 떠나야 해. 라고요.
그래서 루크만 씨는 2008년 시리아 국경을 넘어 터키로 가게 됩니다. 부모님과 11명의 형제 자매를 뒤로 한 채 시리아인인 아내와 단 둘이서 말이지요. 하지만 루크만 씨는 터키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I moved to Turkey. Also in Turkey because I am Kurd. I was working for women.
제가 쿠르드족이잖아요. 터키에서도 소수민족인데다가 쿠르드족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활동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돼서 터키 정부로부터도 감시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내의 오빠가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형님이 제 그림을 보고는 미국에 와서 화가로 활동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한 게 생각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고 제 꿈을 이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정치적 망명 신청을 했고 이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2010년에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피해 망명자로 미국에 오게 된 루크만 씨. 하지만 미국에서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job, and my art and some talent, you know. S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직업도 없었고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라곤 그림 그리는 재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피자 배달도 하고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일하고 호텔에서도 일했는데 웨이터라고 하는 접대원도 아닌 웨이터 보조로 그릇을 치우고 식탁을 정리하는 버스보이 일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루크만 씨의 여정은 다른 많은 이민자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버스보이로 식탁을 닦던 루크만 씨에게 예상치 못했던 행운이 찾아옵니다.
That time I was when I have break, you know, any paper, anything, you know, just I start drawing.
당시엔 쉬는 시간만 되면 그림을 그렸어요. 어디 빈 종이만 보이면 그림을 그렸죠. 신문에도 그리고 종이가 없으면 허공에다 막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매니저, 관리인이 우연히 제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매니저는 루크만 씨의 실력에 깜짝 놀라서 한 프로그램에 동참하게 하는데요. 다름 아닌 호텔 직원들의 재능을 뽐내는 행사였습니다.
And this program for showing like some talent or skill of people who working in
호텔 직원들 장기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대부분 초밥 만들기, 와인 잘 고르기, 뭐 그런 실력을 보여줬는데 전 그림 실력을 뽐내게 된 겁니다. 호텔 커피숍에 앉은 손님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요. 또 시리아에서 가지고 온 전통 악기로 연주도 했는데 사람들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큰 성공을 한 거죠.
호텔에서 행주를 손에 쥐고 식탁을 닦던 루크만 씨 손에 오랜만에 붓이 쥐어지자 루크만 씨의 재능이 마법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루크만 씨의 아메리칸 드림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시리아 출신 이민자 루크만 아흐마드 씨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루크만 씨의 미국 정착 과정과 함께 예술가로서의 이야기를 더 들어볼 텐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out of the picture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너 혹시 이번 주에 우리 배구팀에서 뛸 수 있니?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우리 팀 최고 선수가 다리 부상 때문에 경기에 못 나가게 돼서 그래. 라고 하자 제가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알려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Thanks. 고마워.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ut of the pictur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Today's expression is out, O-U-T. Out of, O-F, of, the, T-H-E, the, picture, P-I-C-T-U-R-E, picture,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If something is out of the picture, it means that it is not important, not involved, or no longer relevant in a situation. Out of the picture는 더는 중요하지 않는, 더는 관련 없는, 또는 어떤 특정한 일과 상관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자기 배구팀 최고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경기에 못 나간다고 제게 대신 뛰어달라고 부탁했죠.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라고요. 이렇게 out of the picture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상관없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Kyle is out of the picture today with an arm injury 라고 하면 카일은 팔 부상으로 오늘 출전 못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Rodney is likely to win this game with Eric out of the picture now 라고 하면 에릭이 탈락했으니까 로드니는 이길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out of the picture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can you play for our volleyball team this week? Our best player is out of the picture with a leg injury.
I'll double check my schedule and let you know.
Thanks.
Let's review. If something is out of the picture, it means that it is not important, not involved, or no longer relevant in a situation.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Out of the pictur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키니 부른 햄버그송,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빛을 비춰달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ll make myself heard. I'd like to bring a little light, to shine a light on your life, to make you feel loved. No. Don't wanna be the only one you know. I wanna be the place you call home. I lay myself down to make it so. But you don't want to know. I give much more than I'd ever ask for. Will you see me in the end, or is it just a waste of time trying to be your friend? To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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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 a little light, shine a light on my life, and warm me up again. Fool, I wonder if you know yourself at all. You know that it could be so simple. I lay myself down to make it so, but you don't want to know.
say a word or two to brighten my day. Do you think that you could see your way to lay yourself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22년 4월 3일 오늘. 소련의 독재자 조지프 스탈린이 러시아 공산당 초대 서기장에 취임했습니다. 러시아의 혁명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은 하루 전 열린 공산당 대회에서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직책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레닌은 오래전부터 자신을 지지해왔던 스탈린을 초대 서기장으로 추천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2년 뒤 레닌이 사망하자 최대 정적이었던 트로츠키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이어 피해 숙청을 감행해 1936년부터 3년 동안 당 중앙위원 139명 가운데 98명을 총살하고 대의원 1966명 중 1108명을 체포하는 등 철권 통치를 펼쳤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공산당의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자신을 빛나는 태양과 삶의 지주로 신격화했습니다. 이러한 스탈린의 무자비한 철권 통치는 1953년 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스탈린의 사망 후 그의 후임인 니키타 후르시초프 공산당 서기장은 스탈린 격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1897년 4월 3일 오늘. 헝가리 무곡으로 유명한 독일의 신고전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향년 6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833년 독일 북부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브람스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브람스는 이후 10살 때 베토벤과 바흐를 추구하는 고전주의자였던 에드와르트 마르크센으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게 됩니다. 스승 마르크센의 영향으로 브람스 또한 바흐와 베토벤 음악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전 형식의 신선한 예술미와 뛰어나고 새로운 기교를 융합한 기법으로 헝가리 무곡과 대학 축전 서곡, 알토 랩소디 등 수많은 명곡을 남긴 브람스. 그는 현재까지도 낭만파 시대의 거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